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한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집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시와 때가 있음을 압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불러 모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수록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죽는 것도 더 어려워요. 예전에는 뭐 죽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사고도 많지만은 대개 다 집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요. 그래서 죽음을 맞는 장소나 죽음을 맞는 방식이 점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죽음은 삶을 멈추게 합니다. 죽음은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죽음은 삶을 정리하게 합니다. 죽음은 삶을 불러 모읍니다. 죽음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야곱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죽음을 맞는지, 또 죽음의 시간까지 그가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49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제 떠나가는 마당이에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마당입니다. 모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는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는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이 축복의 형식을 빌어서 또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는 이미 눈 뜨고 있는 것이 어렵지만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 젊은 아들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저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말하는 시력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분별력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별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가보면은 중환자실에 한두 명이 들어가야 돼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가보면 그저 뭐 그 이 유족 대표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 못 들어가요. 어떤 때는 그냥 저 혼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혼자 들어가서 임종을 위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의식이 없고 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모여야 되냐는 것이죠. 의식이 있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그 말씀을 못 듣고 부모님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가 147세인데 아들이 열두 아들이 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아들들하고 말할 때 이 들으라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얘기의 원형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마음껏 새겨서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이 유언이야말로 어느 부모가 대충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정말 자식 하나하나에게 꼭 필요한 말, 꼭 들려줘야 할 말이기 때문에 이 유언이란 마지막 축복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사명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란 마지막에 이런 작업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이런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자기 인생의 신앙 전체를 인생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죠.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너희들 곁을 떠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언을 듣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어라.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한마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생애 전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그는 바로 앞에서는 나그네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의 목적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한마디 유언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신앙의 흔적을 물려주고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가고 싶으세요? 통장입니까? 액수가 많은 통장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집은 아들 주고 땅은 딸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된 신앙 전체의 흔적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모름지기 신앙인이란 내 신앙의 흔적, 내 삶의 어떤 변화, 내 삶의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남기고 가는 것 이외에 뭘 남기겠습니까? 아니 뭘 남길 수가 있습니까? 뭐가 내 것이라고 남깁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마지막 자리라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은 내 장자 큰아들이죠. 내 능력의 시작입니다. 내 권세와 내 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위풍도 당당하고 권능도 탁월한데 이 아들이 물의 끓음과 같아가지고, 물이 끓는 것과 같아가지고 성질을 어쩌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가족들이 다 아는 비밀 같은 사실이죠. 뭐 서모와에게 통관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눈 감기 직전인데 마지막 떠나가는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입에 올리냔 말이에요.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르벤이라는 아들한테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겠어요? 한번 르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기 직전인데 이제 어쨌건 큰아들 르벤에게 지금 왜 이 수치스러운 일을 기억하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만은 고쳐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는 르벤에게 이렇게 고쳐야 할 것, 반드시 이 해결되어야 할 이 성격의 문제, 이걸 여러분 얘기해 주는 게 축복이요, 기도요,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거는 고쳐야 한다. 물이 끓는 것 같은 이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이 성격을 내가 안 고치면 너는 아무리 탁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도 그거는 허사다, 헛수고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죠. 내가 큰아들로 태어나서 용모도 잘생겼고 여러 가지 참 탁월한 점이 많은데 물에 끓는 것 같이 그 성격, 어쩔 줄 모르는 그 충동적인 이런 발작적인 행동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도 있어요, 성과도 있어요,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 성격 이기지 못해서 그냥 갑질하다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되게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 분노의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유언의 자리에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주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만은 꼭 거쳐라 하는 말보다 더 축복의 말이 없잖아요. 그건 쪽 빼놓고 뭐 두리뭉술하게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가면 그게 저주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말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지, 그거는 싹 빼놓고 딴소리 얼버무리고 주변만 긁다가 끝마치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축복에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는 방식에도 혼란스럽고 축복하는 내용에도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방법,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자신의 배우자가 이렇게 축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들으면 잔소리 같죠. 그러나 그 잔소리 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만 해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은 저주와도 같이 들리지만 속뜻 속내용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요, 이게 인생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순종하는 훈련 받는 겁니다. 뭐 점점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꾸준히 고쳐도 못 고치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저는 저 자신도 아직 다 못 고쳤어요. 남을 고치고자 하는 충동적 욕구는 권력적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란 내가 고치는 것이고,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이 얘기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유언이니까. 르벤아, 내가 그렇게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 성격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이란 성격 고치는 일이에요. 뭘 축복해달라 축복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격을 고쳐야 축복을 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그릇이 깨끗하고 그릇이 합당해야 그걸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르벤에 이어서 말이죠.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어째요?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죠. 둘째 셋째라서 형제이기도 하고 또한 열두 아들 중에서 형제이기도 하고 또 레아의 두 아들로서 형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 둘은 어떤 지금 말을 듣습니까?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세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동생 디나가 수치를 겪었을 때 오빠로서 복수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쳐서 그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의 발목 힘줄까지 다 끌어버리는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문하지 말라.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끔찍한 사람들은 모이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들이 둘이 모이면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형제가 아니라 그건 도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것도 저주와 같이 들리죠. 아니, 좋은 말 한다고 불러놓은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까?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너희들의 그 잔혹한 성격,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열두 지파에서 질이 멸렬하거나 그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의도요, 유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마지막에 유언의 순간은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아들한테 불효자를 갖다가 그렇게 엉뚱한 소리 했다가 청개구리 만들어 놓는 우리 어릴 때 동화 얘기가 뭐예요? 죽음이란 진지해야 되고, 그것도 그렇게 평생 애를 먹이는 아들도 마지막 부모의 죽음 앞에서는 이제 진지하게 들을 각오가 되어 있고 지킬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 살아라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는 게 잘 사는 건지, 잘 믿고 잘 믿어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런 얘기, 저주처럼 들리는 부정적인 이런 언사를, 부정적인 이런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정의 언어를 긍정으로 듣는 것,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거야말로 신앙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러나 신앙이란 부정적인 언어 가운데서도 긍정의 의미를 캐치해내는 것, 그리고 저주와 같은 표현 속에 담겼지만은 그 안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성경 읽는 목적이요, 성경 안에서 훈련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건 다 하나님 잔소리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잔소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부정적인 저주가 세 배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내가 이러면 정녕 망하리라, 내가 정녕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킴이란 곧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 이 표현이건 저 표현이건 우리는 둘 다 어떤 표현이건 메시지는 긍정의 메시지를 캐내어야 하고 발견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부정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죠. 그 비난하는데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긍정의 의미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잔소리를 부모가 하잖아요. 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집을 뛰쳐나가는 놈도 있고 말이죠. 그냥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놈도 있고 베라벨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걸 듣고 내가 그 부모의 명령과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결국은 그게 인생의 판가름 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그리스도인, 뭐 그런 뭐 제목들이 있던데 잘 될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성품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축복이요, 바뀐 성품으로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는 축복이요, 그 관계가 변하는 축복 속에서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화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이 세상은 잘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너무 물의 끓음같이 흥분해가지고 대처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바보가 막 부모가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고함 지르는데 거기다 대고 막고함 지르는 아들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막고함을 질러 지가? 해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이 지금 르벤, 시몬, 레위 이다 이제 야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딱 달라지는 것이죠. 르벤은 결국 안 달라져요. 나중에 보면 그 지파에서 별 사람이 안 나와요. 시몬도 별로 안 나와요. 지지멸렬하고 말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유다 틈바구니에서 그냥 비실비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돼요? 레위는 그러지 않아서 돌이켰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가 그 이 광야에서 있었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레위 지파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흩어지리라?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집니까? 제사장 족속으로 흩어져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반응과 그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표현은 저주지만 그걸 긍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레위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끝내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주를 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뭘 캐치할 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 성격을 바꿀 것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격이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서 쓰시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나를 바꾸고자 하면 바뀝니까? 작심삼일이지.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뭐 내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쓰임을 못 받다가 80년 동안 하나님께 40년 동안 준비돼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혈기를 다 죽이고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쓰시잖아요. 사울도 한성갈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가 다소에 가서 10년 이상 머물게 했다가 그리고 그를 불러서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뭘 바꿨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성품이 바꿔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능력이 쓰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바꾸는 것이지 뭐 그릇의 재료를 뭐 금그릇을 은을 금으로 만들고 금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8절에서 12절까지 쭉 이제 유다를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벌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죠. 유단처럼 길게 얘기해. 우리는 한마디씩 하더니 저기 뭐 다섯 마디, 여섯 마디 하나. 그렇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이제 야곱이 쭉 지켜본 결과 결국 장자는 네 번째 유다에게 이 장자권이 사실상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합니다. 요셉에게 이미 주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두 몫을 주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편입시켜서 이미 그를 이제 장자로 계승한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 지도력에 있었으면은 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자제력과 절제력이 있으면은 장자의 몫을 할 만하기 때문에 그에게 규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서는 통치권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그에게서 나와요. 그러나 영원한 왕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 이 다윗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 지파를 배출해낸 유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성격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도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런 소리 하지만은 이 야곱 안에서 다 나온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무슨 뭐 르벤이 되었건 시몬이 되었건 예? 레위가 되었건 다 아버지 야곱 안에 있는 성격들이에요. 어느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냐 하는 뿐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깎을 줄 알았고 다듬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꾸면 영적인 권세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격 바꿔야 됩니다. 내 성격 하나 못 바꾸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나? 저렇게 한 성깔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나? 저 사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어디 도네이션 좀 하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누가 바뀌었냔 말이에요. 누가 성격을 통째로 바꿨냔 말이에요. 유다는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쭉 17절까지 스불론과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147세인데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그러더니 이게 정말 정확하게 에? 사실 뭐 한마디씩 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기도도 한마디씩 기도해보라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 인생이 한마디로 정리되기를 바라고 예? 다른 사람에게 축복 기도할 때도 길게 늘어지게 하지 말,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사람을 정확히 지켜보면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한 걸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가장 두드러진 점을 기도할 수도 있고 가장 고쳐야 할 점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스불론은 그 경계가 점점 확장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사갈은 건장하기는 한데 이게 너무 쉽게 안주하는 성격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제 아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할 줄 모른다는 뜻이죠. 소극적으로 너무 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는 한 지파가 지금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또 대단한 성격이죠. 길섭의 뱀이라고 말합니다. 샛길의 독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성격을 가졌더니 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게 뭐 이스라엘 지파에 심판자 노릇하다가지고 그냥 뿌리채 뽑힐 뻔한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단 지파 이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말이죠, 여러분, 뭘 자꾸 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 그걸 뭐라고 정리합니까? 무릇 나쁜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방식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열두 제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단까지 축복했는데 갑자기 18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주원을,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임종 예배할 때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 천사를 본 거예요. 델로 신부를 본 것이죠. 정말 환한 빛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에 두려워서 뜨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발악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이 장면은 말이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을 지금 데리러 온 분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한글 번역은 이 창세기에 보면 여섯 번 구원이 나오지만 여기 진정한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이에요. 성경 전체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발음은 일부에서도 들으셨지만 예수와, 예수와 야훼에게 예수와를 지금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죠. 기다린다는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와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갑자기 아들들 축복하다가 지금 다시 야곱이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끝까지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헬라어 발음이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나왔나?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예수아는 그 당시에 많이 쓰이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호세아. 근데 야곱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나는 예수아를 기다린다. 나는 예수아를 소망한다. 우리 신앙이란 뭐예요?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럼 야곱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어 왔어요. 구원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영생이에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눈앞에 있는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기록이죠. 야곱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축복의 예언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끝까지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본질은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소망하세요? 뭐를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아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 아무리 죽음의 문턱에서도
19절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갓은 군대에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갓은 대단하죠. 아주 용맹하다는 뜻이죠. 아셀은 뭐 저기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놀러 가려면 아셀 같은 집에 가세요. 가서 왕 같은 수라상을 받을 거예요.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니까, 예, 찬양을 들으려면 납달리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요셉,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장자권을 받았지만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 여기 뭐 좋은 얘기 다 썼죠. 이제 요셉에게는 뭐 첫째는 말이죠, 그는 정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담을 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집안에 갇혀있지 않고 내 축복이 이웃을 향해 있다는 것, 손을 펴는 삶, 팔을 벌리는 삶,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움과 번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의 축복이 지금 할아버지나, 예? 그 증조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대담해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은 본인이 복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비로소 그는, 예? 정체성이 바뀌는 놀라운 복을 또 받게 됩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복강 나루터예요. 그리고 그는 진정한 복을 드디어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바로 앞에서 했어요. 바로를 만났을 때, 헤어질 때 그는 애굽 왕,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비로소 어른스러운 신앙인, 그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는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 뭐 아침에라도 뺏어서 먹기 살기만 하면 뭐 되죠. 저녁에 좀 나누면 되니까. 베냐민은 하여튼 그래요. 베냐민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을 보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분량대로라는 말이 뭐냐?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그렇게 축복하는 게 참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안 되는 축복을 하는 건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돈을 1억씩 주면 저주란 말이에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축복이지,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어야 축복이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뭐 선무당 그냥
그냥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분량에 맞게 제게 맞는 복을 허락해 주소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 그렇게 아무 복이나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복은 동일합니다. 아침에 9시에 와서 일하나 오후 5시에서 와서 일하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 복은 똑같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은 동일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다섯 달란트 받는 사람, 두 달란트 받는 사람, 한 달란트 받는 사람, 그건 은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은사에 맞는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도 복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은사를 받으면 그게 복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와서 한 설교해 보실래요? 한 사흘 할래나? 병나요, 병나. 은사는 병이 안 나요. 기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쁨이 있으면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알맞는 것을 구하는 게 그게 복이 된다는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주십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뭘 더 구하세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그 유교적 표현이긴 하지만 안분지족이라는 것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말이에요. 분량대로 주셨더라, 축복하셨더라는 말은 곧 그 분량대로 받은 것에 족함을 알더라, 기뻐할 줄 알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게 가장 맞는 걸 주셨는데, 다섯 달란트를 주었건 세 달란트를 주었건 나한테 받은 것 한 달란트 가지고 잘 살면 안 뺏기잖아요. 그렇게조차도 못 살았으니까 뺏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안 받은 거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 안 받은 거, 남이 가진 거 쳐다보다가 눈이 사파리가 되었다나? 목에 기부스를 해야 됐다나?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분량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릇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관심이 많아.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식들 다 똑같아요.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그게 됩니까?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읽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분량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임을 믿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저는 찬양 하나도 안 돼도 컴플렉스 없습니다. 좀 틀리면 어때요? 그러나 뭐 은사 받은 사람 여기 올라와서 조마조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본인이 못 살아. 저는 여러분들이 분량대로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딱 또 한 번 더 정리하죠. 그죠? 그리고 이 야곱이 너희들 말이야, 이 열두 아들들의 분량이 어딘지를 딱 말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먹고 살만하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너희들의 분량대로 받은 축복은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그걸 지금 또 한번 못을 받고 떠나는 것이죠. 29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메우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아, 그냥 계속해서 내가 산 거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야. 그 막벨라 굴 하나 뿌리지만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나도 레아를 묻었고 나도 이제 가서 묻힐 거야. 그 굴, 그게 우리가 주신 우리의 분량이야. 가나안 땅이 분량이지 애굽이 아니야. 그 얘기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두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량은 거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업을 받았다면 우리의 분량은 하늘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분깃을 너무 주장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분량에 따라 안 주셨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불만은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칼을 그어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과 불만을 불러대는 것은 내 몸에 칼질이나 불로 그어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클레임 걸지 않게 해주옵소서. 요새 하도 뭐 이게 뭐 배달 받다가 클레임 걸어서 돌려보내면 다시 바꿔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클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분깃을 감사하고 한 주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경고의 말씀, 그것이 저주의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계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 화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복이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것이 복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자칫 발을 헛디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 앞에서 엎드려 신실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우리의 마지막 소망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복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